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정권이 오늘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오늘 오전 4시경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으며 세부 재원 등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0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소방국들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이 인민의 민생과 복지에 써야 할 국가 재원을 무기 개발에 허비하에 주민들이 계속 식량난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며 도발을 멈출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에 진전을 거두고 있다면서 공세가 너무 더디다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일부 서방국 관리들이 우크라이나가 너무 느리게 진군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출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6월 시작한 반격작전을 통해 12개의 마을을 탈환했지만 러시아가 설치한 지뢰와 방어선에 막혀 주요 거점은 여전히 탈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익명의 미국 관리들이 우크라이나군의 더딘 반격작전에 불만을 표출하고 전략적 결함 문제까지 지적하자 우크라이나의 지도부가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오늘 메시지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진격하고 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전진하고 있으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연말에 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진격이 계속 느려질 경우 서방의 지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크름대교를 공격하려던 우크라이나 무인 드론 보트를 파괴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크름대교는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름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다리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로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우크라이나가 어제 한 대에 이어서 오늘 새벽 두 대의 무인 드론 보트로 크림대교 공격을 시도했다면서 이를 모두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발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벨상을 주관하는 노벨재단이 논란 끝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이란을 올해 노벨상 시상식에 초청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노벨재단은 앞서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과 인권 탄압 등의 이유로 초청하지 않았던 세 나라 대표들을 오는 12월 열릴 시상식에 초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여러 의원이 노벨상 시상식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초청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스웨덴의 주요 의원들은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어린이와 여성 등 시민들을 살해하는 정부와 이를 두둔하는 국가 대표를 초청하는 건 노벨상 취지에 맞지 않다며 결정을 취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아프리카 중서부 가봉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지도자가 가봉을 민주주의 국가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거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로 봉고 온딘바 대통령을 축출한 브리스 올리기 은구마 장군은 어제 TV 연설을 통해 가봉의 국가기관들은 더욱 민주화될 것이며 선거 역시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4일 과도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인 은구마 장군은 하지만 같은 사람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선거는 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봉 군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쿠데타를 일으켜 56년에 걸친 봉고 가문의 장기 집권을 끝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서 전국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도소 6곳에 인질로 잡혀있던 교도관 50명과 경찰 7명이 풀려났다고 에콰도르 당국이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사랑을 믿지 않는 여자 썸머,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남자 톰, 진지한 사랑을 원하는 남자 톰과 친구 관계이길 원하는 여자 썸머. 사랑은 환상일 뿐이라는 썸머의 대답에 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느껴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9년 개봉한 마크 웹 감독의 애정 코미디 영화 500일의 썸머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조셉 고든 레빗과 주이 디샤넬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이 영화는 사랑에 빠진 남녀의 심리를 재기발랄하게 그리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운명을 믿는 순수한 청년 톰과 현실주의적인 여자 썸머의 500일간의 반짝이는 연애담을 그린 영화 500일의 썸머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톰은 건축학을 전공했지만 전공과 무관하게 카드에 문구 쓰는 일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비서로 어느 날 썸머가 회사에 들어오게 되고 톰은 그녀에게 한눈에 반하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톰과 썸머는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고 썸머는 톰이 듣는 음악을 자신도 좋아한다고 말을 걸어옵니다. 순간 톰은 썸머를 사랑하기 시작하죠. 이후 회사 회식에 썸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톰도 회식에 참석하고 썸머와 합석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눈치챈 썸머가 톰에게 묻죠. 날 좋아하나요? 이후 두 사람은 친구가 되기로 하고 연애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상태를 지속합니다. LA의 근사한 빌딩들을 보면서 톰은 건축가를 꿈꿨다며 썸머의 발에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톰은 썸머와 연인이라고 확신하고 우리는 무슨 사이냐고 묻자 썸머는 진지한 사이는 싫다고 합니다. 그 문제로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죠. 결국 썸머는 친구로 남자며 그만 만나자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톰은 자신이 썸머의 발에 그림을 그리던 LA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왔다가 우연히 썸머를 만납니다. 톰이 썸머의 말처럼 운명은 없었다고 하는데 썸머는 톰의 말처럼 운명이 있었다는 걸 믿게 됐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한 자신이 스스로도 놀랐다는 썸머, 그리고 그런 썸머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톰. 어느 날 썸머가 식당에서 책을 읽는데 무슨 책을 읽는지 물어본 남자가 지금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톰은 자기 자신 위주로 본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썸머를 사랑했죠. 시간이 흐르고 톰은 건축 사무실에 면접을 보는데요. 그곳에서 면접 보러 온 다른 여자를 만나 대화를 하게 되고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끼죠. 둘은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 난 톰이야. 안녕, 난 어텀이야. 마지막에 톰은 가을이란 이름을 가진 어텀이란 여자를 만났죠. 영화 500일의 썸머 연출을 맡은 마크 웹 감독은 공감도 높은 연애담과 감각적인 영상으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감독으로 발탁되기도 했죠. 영화 500일의 썸머는 보통 애정 영화 장르들이 여주인공 시점에 맞춰져 있는 것과는 달리 남자 주인공의 시점으로 영화가 전개됩니다. 또 평범한 남자 주인공이 제일 예쁜 여자 주인공을 만나 사랑한다는 남자판 신데렐라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보통 첫사랑이 그렇듯 뜻밖의 사랑은 10% 정도의 예쁜 추억과 90% 정도의 부끄러운 과거의 추억들을 남기고 끝이 난다는 결말을 내놓고 있죠. 이런 현실적인 연애 이야기와 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든 구도 덕분에 애정 영화임에도 남자들이 몰입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톰과 썸머가 말을 처음 트게 된 건 톰이 듣고 있던 노래가 헤드폰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썸머가 자신도 더 스미스를 좋아한다며 직접 한 구절을 불렀었죠. 톰이 듣던 노래, 더 스미스의 There is a light that never goes out, 결코 꺼지지 않는 빛, 영화 500일의 썸머 수록곡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500일의 썸머에선 주연인 조셉 고든 레빗과 주이 디샤넬의 신선한 매력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셉 고든 레빗은 다채로운 연기폭과 여심을 사로잡는 부드러운 미소 덕에 조토끼라는 애칭까지 얻으며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조셉 고든 레빗의 레빗은 사실 토끼와 발음은 다르죠. 하지만 이름이 비슷해서 조토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992년 흐르는 강물처럼을 통해 아역으로 데뷔해 영화 미스테리어스 스킨으로 시애틀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이후 G.I.조, 전쟁의 서막, 하늘을 걷는 남자를 비롯해 수많은 쟁쟁한 작품을 통해 대중극과 공포영화, 액션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연기를 선보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주연을 맡은 주이 디샤넬은 배우이자 인디포크 듀오, 쉬앤힘의 가수까지 다양한 재능을 선보이며 특유의 신비로운 분위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할리우드 여배우입니다. 1999년 영화 먼포드로 데뷔한 이후 독특하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연기해오며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왔고요. 주연을 맡은 텔레비전 시리즈 뉴걸은 시즌 7편까지 제작되며 많은 인기를 얻었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 수록곡 중에서 레지나 스펙터스의 Us, 우리 함께 들어보시죠. 500일의 썸머는 독특한 형태의 시간 배열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제목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500일 동안 있었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제목에서 썸머는 여름을 뜻하기보단 썸머라는 여자의 이름을 말하고 있죠.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500일까지의 순차적인 진행이 아니라 주인공의 회상 혹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날짜를 자유롭게 묶어 편집한 상태로 보여줍니다. 때문에 영화를 끝까지 보기 전까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한편으론 한 차례 연애가 지나간 후에 끝나버린 연애를 매번 다른 시각으로 회상하는 사람의 기억 방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성 측면에서 관객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해당 사건이 며칠에 일어났는지 알려주죠. 영화 500일의 썸머에서 남자 주인공 톰은 카드 회사에 다니는데요. 미국에서는 특별한 날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자주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해마다 65억 개의 카드를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엔 수년간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카드로 인해서 카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드 업체는 바로 홀마크라는 곳인데요. 카드 한 장에 $4부터 $8까지 다양합니다. 카드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은 크리스마스, 좋아하는 친구나 연인 사이에 초콜릿을 선물하는 밸런타인데이, 어머니날, 아버지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인 할로윈데이,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추수감사절,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전파한 패트릭 성인을 기념하는 성 패트릭데이 순서라고 하네요.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 수록곡 중에서 밴드 멈나의 She's Got You High, 그녀는 널 높이 치켜 세웠어 듣고 오시죠.
숨 쉬어.
영화 500일의 썸머 마크 웹 감독은 인기 밴드인 마룬5의 뮤직비디오, 음악에 맞는 영상을 동시에 감상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다수의 광고로 시작했는데요. 영화 500일의 썸머로 본격적으로 영화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500일의 썸머는 고난과 갈등을 극복한 커플이 다시 결합하는 해피엔딩의 뻔한 로맨스가 아니라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가며 사건과 심리를 섬세하게 파헤친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멜로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500일의 썸머는 영화 곳곳에 다양한 음악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음악들은 단순히 장면의 순간적인 분위기를 위한 배경음악 정도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등장인물들의 음악적인 취향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이야기 속에 언급됩니다. 두 주인공이 학창시절에 어떤 노래를 들었는지부터 노래를 통해 만나고 노래를 들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가끔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또 서로의 노래 취향을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같은 취향의 추억을 음악을 통해 공유합니다. 그들은 비슷한 음악 취향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촉매제로 음악을 계속 사용하죠.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 수록곡 중에서 메간 스미스의 Here Comes Your Man, 당신의 남자가 오네요 듣고 옵니다. 영화는 연인 사이에 중요한 것은 관심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500일의 썸머에서 톰은 썸머를 향해 감출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하지만 정작 썸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는 않죠. 톰의 연애 방식은 꽁꽁 싸맨 썸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아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결국 엇갈리고 말죠.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고 싶지 않다던 썸머에게도 운명의 상대는 있었는데요. 그녀의 마음을 열어줄 썸머에 대해 질문해주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톰은 애매한 태도를 고수하는 썸머를 탓했고 썸머는 톰에게 다가가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었죠.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 수록곡 중에서 더 스미스의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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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Get What I Want. 제발 내 말을 들어줘요. 함께 들어보시죠.
Good times for a change. See the luck I've had can make a good man turn bad. So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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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let me, let me, let me get what I want this time.
영화 500일의 썸머를 본 관객들은 썸머는 결코 나쁜 여자가 아니다. 썸머는 톰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톰은 썸머를 자기 방식대로만 사랑했으니까. 결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다. 소중한 기억들, 이와 같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 일간지 애리조나 리퍼블릭의 평론가는 예측할 수 없고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영화였다. 마치 사랑 그 자체처럼 이라고 말했고요. 미국 영화 전문지 엠파이어 평론가는 완벽하고 진지하면서 동시에 밝고 끝없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영화였다. 올해 가장 독창적인 연애 영화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의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썸머가 한 말이죠. 사실 누군가의 뭔가가 되는 것 자체가 그리 편하지 않아요. 전 제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어요. 카드 제작 회사에 다니던 톰이 썸머와의 관계에 상처를 받고 회사를 나오면서 했던 말인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걸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들 입에 밀어넣은 몇몇 단어가 아니라 사랑과 같은 그들이 진짜 느끼는 감정들을요. 명장면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썸머와 톰이 우연히 자주 들렀던 공원에서 만났을 때 썸머는 이미 결혼을 했죠. 현실적인 그녀는 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남편은 만날 운명이었던 거야. 그때 생각했지. 네 말이 옳았구나.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운명을 믿는 순수한 청년 톰과 사랑을 믿지 않는 복잡한 여자 썸머의 500일간의 반짝이는 연애담을 그린 영화 500일의 썸머였습니다. 썸머와 톰은 서로를 만나 사랑을 하고 쓰라린 이별의 아픔도 겪게 되지만 결국 둘의 사랑은 서로를 크게 한 뼘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죠. 끝곡으로 500일의 썸머 수록곡 중에서 템퍼 트랩의 스윗 디스포지션. 상냥한 기질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오늘 여행시에서는 미국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미국이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각 사회 분야에서 유리 천장을 깨고 미국 역사에서 첫 번째 여성이 된 여성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주인공인지 궁금하시죠? 도성민 기자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이번 달에 소개해드릴 최초의 여성이 두 명이죠.
네.
두 사람 다 운동선수인데.
그렇죠.
네. 자, 지난달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세계 육상선수권대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선 이 대회부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자,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는요, 국제육상경기연맹이 2년마다 여는 대회입니다. 네. 이번에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부다페스트 국립육상경기장에서 열렸고요.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200개 이상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 2천여 명이 참가해서 저마다의 실력을 겨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여자 선수가 미국 최초로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원반 던지기 여자 부문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자, 북한에도 원반 던지기 선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뭐 낯선 경기는 아니지만 간단히 경기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원반 던지기는 뭐 스포츠 중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직경 2.5m의 원 안에 선수가 이 디스커스라고 불리는 원반을 빙글빙글 돌리다 팍 던지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쵸.
남자 경기의 원반은요, 무게가 2kg에 지름이 22cm인데요. 여자 선수는 1kg 무게의 지름이 18cm의 원반을 있는 힘껏 던져야 합니다.
네.
양팔을 쫙 편 채로 원반을 쥐는데요. 이 몸을 한 바퀴 반 회전하면서 경기장으로 던지죠. 선수는 자신이 던진 원반이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 자기 자리를 딱 지켜야 합니다.
네.
보통 6번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출신 지역을 좀 감을 잡겠더라고요.
네네.
라울 라우가 타우사가 콜린스 선수죠.
예. 올해 25살의 하와이 원주민입니다.
네.
타우사가 선수,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세계적인 실력의 선수이지만 이 선수가 다섯 번째 원반을 던지려고 자세를 잡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누구도 이 타우사가 선수가 챔피언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함께 출전한 도쿄올림픽 챔피언인 그 미국 선수 발레리 알만 선수 그리고 지난 세계선수권대회 승자였던 빈 펑 선수와의 대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타우사가 선수가 다섯 번째 시도에 나서기 직전까지 순위가 여섯 번째였는데요.
네.
앞선 네 번의 시도에서 최고 기록이 65.56m였습니다.
네.
타우사가 선수보다 먼저 던진 미국의 발레리 알먼 선수가 69.29m로 사실상 뭐 승자로 예상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경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경기 중계 방송을 봤는데요. 여자 선수들이 원반을 던지는 모습의 그 위력이 소리에서부터 느껴지더라고요.
와와와와 이런 소리가 나죠. 이 작은 원 안에서 경기장 끝까지 던지려면 얼마나 자신의 힘을 모아야겠습니까?
그렇소요.
마치 대포를 쏘는 것처럼 원반을 하늘을 향해서 뭐 쏜다, 던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수들도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내지 않던 그 괴성을 기합처럼 내는 겁니다.
네.
자, 타우사가 선수 역시 그런 괴성을 와악 와악 이러면서 힘껏 원반을 던졌는데요.
네.
이 공중으로 솟구친 원반이 휙휙휙 돌면서 한참 날아가다가 땅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이때 타우사가 선수 모습으로 뭔가 이변이 일어났다. 예감이 들었는데요.
네.
경기 화면을 본 타우사가 선수 자신이 던지는 원반이 떨어진 지점을 보더니 순간 머리를 쥐고 입을 틀어먹으면서 놀랍니다. 그 문크의 절규 같은 거라고. 경기 전광판에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고 그러니까 팔딱팔딱 뛰는 겁니다.
네,
기뻐하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네.
개인 기록을 깼고요. 무려 69.49m를 원반을 날린 겁니다.
네.
중계방송의 캐스터들도 선수의 애칭으로 라기 투사가 그녀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랜드슬램입니다. 경기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라면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미국팀 코치에게 달려가서 아주 와락 호응하는 타우사가 선수의 모습에 또 관중들이 환호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네.
자, 이로써 이 경기의 챔피언 자리를 지켜야 했던 빈펑 중국 선수보다 타우사가 선수가 1m 29cm를 와. 더 던졌고요.
네.
올림픽 챔피언인 미국의 알먼 선수보다 거의 한 뼘 더 멀리 던지면서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미국 선수 최초로 세계 선수권 여자 원반 던지기 챔피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아,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미 챔피언이 된 타우사가 선수가 마지막 여섯 번째 시도를 할 때는 뭐 거의 울면서 던지더라고요.
예, 흑흑 울면서 이 마지막 시도까지 마치고요. 최종 성적이 나오자 타우사가 선수 미국의 성적이 펼치면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결국 중국의 빈펑 선수는 동메달,
네.
또 미국의 알먼 선수 아쉽게 은메달, 타우사가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해서 미국 여자 선수가 나란히 금과 은을 차지하는 역사를 만들었네요.
네, 네.
자, 타우사가 선수 소감 들어봐야죠.
예, 타우사가 선수 금메달 걸고 알먼 선수 은메달 걸고 MBC 방송 현장에서 인터뷰했습니다.
네.
기자도 이 자리에서 여자 원반 던지기 경기가 이보다 더 극적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요.
네.
세계 챔피언십 금메달을 얻은 첫 번째 미국 여성이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자, 인터뷰에 나온 타우사가 선수 훨씬 진정된 모습으로 환하게 웃었고 무슨 느낌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을 수가 없네요. 말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소감을
네.
얘기했습니다.
네.
타우사가 선수는 한 인터뷰에서 최근에 끔찍한 산불 피해를 본 하와이 마우이 화재 언급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자신의 기쁨이 하와이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네. 자, 타우사가 선수 어떤 배경을 가진 선수인지 좀 알아봐야죠.
예, 궁금하시죠?
네.
타우사가 선수를 스포츠 선수로 이끈 인물은 어머니였습니다. 배구, 농구도 했지만 이게 좀 잘 안 됐답니다.
네.
그래서 포환 던지기 선수로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원반 던지기도 병행했습니다.
네.
타우사가 선수는 대학 스포츠 선수로 2017년부터 투포환과 원반 던지기 부분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네.
미국 내셔널 챔피언십을 거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자, 2022년 북중미 카리브해 챔피언십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하와이에서 태어난 타우사가 선수,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의 세상이 넓어진 미국 여성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낸 어린이들에게 밖으로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최초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원반 던지기 여자 챔피언이 된 라우 라우가 타우사가 선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마라토너입니다. 와, 세계적 명성의 마라톤 대회 중 하나죠.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 첫 미국 여성 주자였다고 하죠.
네네. 마라톤이 42.195km를 완주해야 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계 6대 마라톤이라고 하면 도쿄 마라톤, 보스턴, 런던, 베를린, 시카고 그리고 뉴욕 마라톤 대회를 꼽는데요.
네.
이런 만큼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미국 최초의 여성 주자라는 기록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렇죠.
주인공의 이름은 캐슬린 스위처시고요.
네.
올해 76입니다. 1967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공식 출전한 첫 미국인 여성입니다.
네. 이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이 창설된 게 뭐 1890년대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1967년에 공식 출전한 여성이 있었다면 반세기가 훨씬 넘게 여성 주자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스포츠계의 성평등 역사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마라톤은 남성의 전유물로 금녀 영역이었습니다.
네.
스위처 씨가 그 기록을 깼고요. 이 일로 한 미국인 여성의 인생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네. 자, 스위처 씨가 1967년에 이 대회 어떻게 참가하게 된 건지 알아보기 전에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알아보죠.
그렇죠. 자, 보스턴 마라톤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첫 번째 여성 캐서린 스위처 씨. 독일에 주둔한 미군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1968년에 시라큐스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대학을 마치기 한 해 전인 1967년에 스위처 씨는 K V 스위처라는 이름으로 보스턴 마라톤에 등록을 했는데요.
네.
당시 자신이 이 뉴스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자, 그 사건 사진으로도 기록에 남았는데 네. 물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좀 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기 운영 요원이었던 족 샘플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스위처 씨의 어깨를 치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스위처 씨를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요. 이 남성이 인상을 쓰고 스위처 씨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요.
네.
두 명의 남자가 끼어들어서 오히려 샘플 씨를 힘차게 밀쳐버렸습니다. 이 장면이 매스컴을 타면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스위처 씨 경기 포기하지 않았고요. 완주하고야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경기를 할 수 없다. 뭐 그런 의미였겠네요.
네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성이 이 마라톤을 달릴 수 없다는 통념이 깨지면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서 달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네.
달리기 혁명을 일으킨 거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위처 씨와 또 다른 여성 러너, 다른 주자들의 노력 덕분에 1971년에 여성들이 이 소위 시내에서 벌어지는 마라톤 경기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사실 1966년 남성처럼 옷을 입은 미국인 여성이 보스턴 마라톤에 완주한 기록은 있습니다.
캐슬린 씨보다 한 해 전이네요.
그렇죠. 여성 참여가 금지됐던 당시에 로버타 깁 씨가 몰래 참여한 건데요. 그런 만큼 당시 보스턴 마라톤 기록 완주자 목록에는 이 로버타 깁 씨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년 뒤에 스위처 씨는 얼핏 보면 남성의 이름으로 출전한 겁니다.
K.V.
스위처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위처 씨는 보스턴 대회 공식적으로 참가한 여성이 되는 거고요. 깁 씨는 비공식 첫 여성 완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의 한 획을 근 후 스위처 씨는 시라큐스 대학원에서 공공 커뮤니케이션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네.
1977년에 스위처 씨는 27개 나라에서 10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을 위한 달리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A번 국제 달리기 서킷을 설립했고요.
네.
이런 노력이 거름이 되면서 결국 여성 마라톤을 올림픽 공식 경기로 포함시키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네. 올림픽에서 여성 마라톤 대회가 열린 거네요.
네. 1984년 LA 하계 올림픽입니다. 28개 나라에서 온 49명의 선수가 첫 여성 올림픽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네.
스위처 씨는 피트니스 전문가, 텔레비전 중계자, 저자, 공개 연설자로 동시에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회사인 앳 알란타 스포츠 프로모션을 설립했고요. ABC, CBS 등 미국 주요 방송 매체와 또 방송 작업을 한 에이미상 수상 경력인 텔레비전 해설가로 변모했습니다.
네. 어떤 책을 썼나요?
예, 마라톤 여성, 또 40세 이상의 여성을 위한 달리기와 걷기 등의 책이 있습니다.
네.
스위처 씨는 여성을 위한 달리기 스포츠를 혁명화시키면서 동시에 건강한 생활 방식,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네. 그런데 마라톤이라는 게 워낙에 먼 거리를 한 번에 뛰는 거라서 뭐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또 달성하기가 도전하기도 어려운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여성이 대상이긴 하겠지만 또 모든 여성이 해당하진 않을 텐데요.
예.
조성명 기자는 마라톤을 도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 정신력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보기만 하는데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예. 한 번도 마라톤에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마 대부분 여성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주변에서 저 사람 마라토너야라고 얘기하면
와.
왠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어쩌면 스위처 씨의 책을 읽어본다면 이 마라톤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위처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라톤의 전부입니다. 그 이후로는 인생에서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게요. 마라톤을 완주하면 정말 이 말대로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길 것 같아요.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게요.
라고 되는 거죠.
네.
자, 아직도 달리기 세계의 리더로 인정받고 있는 캐슬린 스위처 씨. 40차례에 가깝게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와.
스포츠에서의 여성의 지위 확보에 헌신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첫 주의 여성 여기까지 완주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 최초의 여성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도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구나.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 우리 북한 사람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정권이 오늘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4시경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으며 세부 재원 등은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 정권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0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서방국들은 최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이 인민의 민생과 복지에 써야 할 국가 재원을 무기 개발에 허비해 주민들이 계속 식량난 등 만성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에 진전을 거두고 있다며 공세가 너무 더디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일부 서방국 관리들이 우크라이나가 너무 느리게 진군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출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6월 시작한 반격작전을 통해 12개의 마을을 탈환했지만 러시아가 설치한 지뢰와 방어선에 막혀 주요 거점은 아직 탈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선 연말에 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진격이 계속 느려질 경우 서방의 지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크름 대교를 공격하려던 우크라이나 무인 드론 보트를 파괴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크름 대교는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름반도에 러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다리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7월부터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름반도 탈환을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서부 가봉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지도자가 가봉을 민주주의 국가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로 봉고 온딘바 대통령을 축출한 브리스 올리기 은구마 장군은 어제 TV 연설을 통해 가봉의 국가기관들을 더욱 민주화시킬 것이며 선거 역시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4일 과도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인 은구마 장군은 그러나 같은 사람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선거는 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풍 사올라가 오늘 새벽 중국 남부 광둥성에 상륙해 최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광둥성은 위험지역 주민 거의 80만 명, 푸젠성은 10만 명을 긴급 대피시켰고 항공기 수백 편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또 홍콩과 중국 남부 연안 지역 대부분이 영업과 교통, 학교 수업을 중단했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습니다. 인도가 최근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상륙에 성공하며 새 역사를 쓴 지 며칠 만에 태양 관측용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50분 태양 관측용 인공위성인 아디티아 L1을 우주발사체에 실어 스리하리코타 우주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우주선은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라그랑주 1 지점까지 비행할 예정입니다. 인도 우주당국은 이 거리가 지구 태양거리의 1%에 해당하며 비행에 135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벨상을 주관하는 노벨재단이 논란 끝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이란을 올해 노벨상 시상식에 초청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노벨재단은 앞서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과 인권 탄압 등의 이유로 초청하지 않았던 세 나라 대표들을 오는 12월 열릴 시상식에 초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여러 의원들이 노벨상 시상식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초청을 번복했습니다. 스웨덴의 주요 의원들은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어린이와 여성 등 시민들을 살해하는 정권과 이를 두둔하는 대표를 초청하는 건 노벨상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9월 2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